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며 스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Oh, yeah.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23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천국을 말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7시 반에 백순 장로님이 출판한 신앙 시집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최연홍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6일간은 산문으로 살고 안식일 주일날은 시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벽 기도 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뜻대로 시 아닌 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시를 오늘 제 설교로 대신한다면 한 30초면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님 홀로 계시기 외로워 내 집을 채우라 하시네.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데려오라 하시네.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세요, 주의 집으로 함께 가십시다. 애원해 보았지만 모두들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길만 가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의 조용한 음성, 그래도 아직 너의 사랑의 수고가, 그래도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근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블 목사님은 Rediscovering the Church,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책을 썼고,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극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번역에 보면은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의 번역은 영어 번역 원문에 보면은 reject라는 말도 있고 declin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왜 교회 가야 하나?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 다 사양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양한 이유는 바로 가치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샀다. 다시 말하면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이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을 썼다고 하는 말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찾아올 수 있는데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즉 예수님의 가치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다 올 것인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하겠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오겠다고 하는 말은 현재를 만족하고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오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미래가 온다고 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온다고 하는 말은 쉬는 때가 온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다른 의미는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끝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젊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될 때에 주님의 심판의 밤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하려면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는 그 침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빛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했을 텐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먼저 믿는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인데 오히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직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관에서 더 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를 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서 강권하여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문제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즉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만두지 말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compel them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Compel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제로 force를 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by force of powerful and loving persuasion,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사람들을 멱살을 잡고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고함을 치면서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로 사람을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느냐? 왜 교회에 나왔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인생들아 교회로 나오라, 너희 인생들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고 천한 인간으로 보내시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할 수 있는가? 사랑의 수고로 사람을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말은 labor of love.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땀 흘리는 수고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사랑의 수고를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품에서 사랑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길리움을 받은 아들들은 결국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사랑으로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자녀들에게 심은 그 자녀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오드리치라고 하는 분이 전도학에 관한 책을 쓸 때에 그분은 그 책의 이름을 부드러운 persuasion, gentle persuasion, 부드러운 설득이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에 소리를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끌고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봉사할 때에 주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말을 합니다. Love them until they ask you why. 그냥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심고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나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분은 1910년에 지금 말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 계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살이 되었을 때에 인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인도에 선교를 지원을 해서 19살의 소녀, 처녀의 몸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68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병든 자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다가 199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미국을 순회하는 중에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참 수십 년 동안 수고를 해도 아직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 영어에 보면은 Mother Teresa, don't you get discouraged when you can see the magnitude of the poverty and realize how little you can really do? She replied,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but God has called me to be faithful.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적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The fruit of silence is prayer. The fruit of prayer is faith. The fruit of faith is love. The fruit of love is service. The fruit of service is peace. 특별히 사랑의 열매는 봉사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전도하려고 할 때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밴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이 밴 운전하실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 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수천 명 가운데 한 분이 한 시간 봉사하겠다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어느 한 시간이든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밴을 봉사하실 분, 한 시간 봉사해 주실 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수고 가지고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가로되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학의 학생들이 8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대학에서 온 학생 가운데 한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쓴 책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광림교회 김순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말의 의미는 전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제를 달기를 성도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일가족을 데리고 탈출한 김만철 씨라고 하는 분이 어느 아파트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김순애 권사님이 온갖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온갖 사랑의 수고를 다 해도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인 기도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전도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새삼 확인시켜 주셨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가? 봉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총무로, 선교회로, 밴을 운전하는 것으로, 혹은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을 때에 오셔서 음식을 만드는 봉사로, 이런 봉사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지난 토요일 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 와서 이 주보에 이런 간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수고와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방학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을 새벽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집이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잔치는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초청을 받지 아니하면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의 초청을 받지 아니하면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축복된 구원의 자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초청해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이 축복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직 순종하고 참여한 자들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잔치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교회 오는 것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잡지에 나오는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6월 14일자 Christianity Today,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Pragmatic prophet, 실용주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중에 나오는 소개된 사람 잔 디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잔 디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필라델피아, 남쪽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한 5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압니다. 그 지역은 이탈리아의 그 이태리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당히 가난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잔 디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어려서 그 당시에 80세가 난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 내가 교회 다니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아마도 깡패가 되었거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처럼 그 사우스 필라델피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80세가 된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 나가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범죄학에 대한 크리미널로지라고 하는 범죄학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30세 때에 프린스턴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는 프린스턴 대학의 정교수도 중요하지만은 이 도시에 버려진 이 아이들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자기 마음 속에 프린스턴 대학 정교수직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도 도시 선교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용한 글 가운데 1985년에 리처드 프리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연구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프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에 있는 많은 흑인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과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비교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교회에 다니는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은 안 다닌 학생들보다도 50%나 범죄율이 낮고 성공률이 50%나 높았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 디율리오는 도시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사랑의 수고와 기도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